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의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이 주인공은 참으로 불쌍한 인생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한번 제대로 걷지 못했던 중증 장애인. 나이는 40살 정도 되었다고 4장 22절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 도움 없이는 한 발짝도 걸을 수 없는 참 고단한 인생입니다. 사람들이 그를 메고 성전 앞에 미문이라는 곳에 두면 거기에서 구걸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미문이라는 곳을 통해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항상 인산인해를 이루는 장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그 불쌍한 거인에게 돈을 줍니다. 이 미문은 말 그대로 아름다울 밑자, 그래서 아름다운 문, beautiful gate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재료가 은이고 금입니다. 성전에는 10개의 문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문이 미문이었습니다. 굉장히 웅장하고 화려하고 거대한 문이었습니다. 높이만 해도 23m 정도 되었습니다. 이 아름다운 문, 화려하고 웅장하고 거대한 위용을 뽐내는 문 앞에 지금 누가 앉아 있습니까? 가장 불쌍한 영혼, 가장 비참한 한 영혼이 그 앞에 앉아서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면서 하루하루 연명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의도적으로 가장 아름다운 문 앞에 앉아 있는 가장 누추한 인생을 대조적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눈앞에 있지만 결코 아름답지 못한 인생, 가장 화려한 곳에 있지만 가장 누추한 인생, 가장 빛나는 곳에 있지만 가장 어두운 인생을 의도적으로 그려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방 출신이라서 그런지 가끔씩 서울 시내를 차를 타고 혹은 지하철을 타고 오가면서 혹은 또 심방하면서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높은 빌딩, 그리고 수많은 화려한 그리고 웅장한 건축물들을 보면서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요즘 또 얼마나 디자인이 세련되고 또 멋진 건축물들이 새로 많이 지어집니까? 그 내부로 들어가면 더 놀랍습니다. 멋진 인테리어, 아늑한 공간. 야, 정말 감탄만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빌딩 많이 있습니다. 밤이 되면 야경이 더 멋지죠. 서울 시내가 별천지처럼 반짝반짝반짝 빛이 납니다. 이 화려하고 웅장한 도시 한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빛나는 도시 속에서 살아가는 수많은 영혼들의 내면은 어떻습니까? 그 내면은 외적으로 드러나는 그 웅장함과 화려함과 거대하고 빛나는 건축물처럼 빛나고 있습니까? 우리의 내면이 그렇게 아름답습니까? 우리의 영혼이 그렇게 평안합니까? 아무리 아름다운 도시에 살아도, 좋은 집에 살아도, 비싼 차를 몰고 다녀도, 명품 백을 메고 다녀도, 브랜드 옷을 입고 다녀도, 명문대학 졸업장을 가져도 빛나는 스펙을 소유해도 중요한 것은 우리의 내면입니다. 우리의 내면이 그렇게 화려하지 않다면, 우리의 내면이 그렇게 빛나지 않는다면 모든 것은 무의미합니다. 마치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쫄룩쫄룩거리면서 뒤뚱뒤뚱하면서 좌충우돌했던, 제대로 인생의 걸음을 걷지 못했던 그 거인처럼, 화려한 미문 앞에 있지만 누추한 인생처럼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전 미문 앞에 앉은 거인은 사실 단순한 장애인이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을 예표하는 상징적인 인물입니다. 40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내 뜻대로 살겠다라고 고집했던 40년 광야 생활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걷는다라는 동사는 원어로 하나님과 동행하다, 하나님과 함께 걷는다라는 그 단어와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즉, 미문 앞에 앉아 있었던 40년 된 거리는 40년 동안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자기 멋대로 살았던,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상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손 내밀지만 그 손을 뿌리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거부하고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불순종에 또 죄악으로 가득한 우리의 불안정한 절룩거리는 우리의 내면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이곳에 오랫동안 교회는 다녔지만 주님이 내미시는 그 손을 거부하고 내 멋대로 한번 살아보겠다라고 결단하고 성전 미문이라는 그 화려한 곳에 있는 듯하지만 우리 내면이 다 망가져 있는, 쓰러져 있는, 그래서 신음하고 아파하는 분 혹시 여기 계시지 않습니까? 그 거린의 모습 가운데서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는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은과 금으로 꾸려진 화려한 미문 앞에서 지금 거린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 1절부터 같이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3장 1절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이 거리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원합니까? 돈을 달라는 거예요. 왜 돈이 필요합니까? 돈이 있으면 하루하루 연명할 수 있습니다. 돈이 있으면 내 눈앞에 닥친 내 삶의 급한 불을 끌 수 있습니다. 돈이 있으면 지금 이 구차한 삶에서 한순간 벗어날 수 있습니다. 잠시 잠깐이라도 해방감을 맛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잠깐뿐입니다. 왜냐하면 이 돈이 이 40년 된 장애를 가진 거린의 인생 전체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줄 수는 없습니다. 이 사람의 한계를 극복하게 도울 수는 없습니다. 구걸을 해서 돈을 조금 많이 모은 날이면 물론 다음 날, 그 다음 날 정도는 구걸을 안 해도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돈이 바닥나면 또 성전 미문으로 가서 고개를 숙이고 비참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돈이 이 사람의 삶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의 희망은 지금 돈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위해서, 자,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날마다, 2절 보시니까 날마다 매일매일 미문 앞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 1절 맨 앞을 보시면 그냥 시간만 나오죠. 제9시 기도 시간에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 원문에는, 그리고 영어 성경에는 정확하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One day라고. 어느 날, 어느 우연한 날, 이 거린에게는 평상시와 같이 그냥 구걸하는 평범한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원데이가 썸데이가 됩니다. 그의 미래가 완전히 바뀌어질 특별한 날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성전으로 들어가는데 그 중에 누가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와 요한이 있었습니다. 자, 3절입니다.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네, 이 거린에게는 베드로와 요한 별반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이 두 사람에게도 다른 사람에게서처럼 똑같이 묻습니다. 한 푼만 줍쇼. 그러면 보통 사람 같으면 돈을 던져준다든지 아니면 그냥 무시하고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이야기하죠? 자, 4절입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고 말합니다. 눈을 마주쳐요. 뭔가 줄 거에 있는 것처럼 한껏 기대감을 부풀게 하죠. 우리를 보라. 오, 엄청나게 많은 돈을 줄 줄 모르겠구나. 혹시 금덩어리라도, 은덩어리라도 이 사람이 행색을 보하니 부자는 안 같은데? 뭘 줄까 하고 기대에 찬 얼굴로 정말 그 슈렉에 나오는 고양이 표정처럼 막 기대합니다.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6절 은과 금은 내게 없다. 은과 금은 내게 없다. 얼마나 실망스러웠을까요? 5절에 보시니까 그 거린이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봤다 그랬어요. 한껏 기대하고 있는데 돈 없어. 근데 속으로 아니 돈이 없으면 뭘 날 바라봐 이런 말을 왜 허경영도 아닌데 나를 바라보고 이런 것도 아닌데 왜 자꾸 바라보라 할까 화를 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나에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이 있어. 그것을 당신에게 주기 원한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그 이름으로 걸으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거린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거린에게 필요한 것, 그의 인생에게 꼭 필요한 것을 주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그 권능이 이 거린의 삶과 맞닿아지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자, 7절입니다.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습니다. 자,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은 누가예요? 누가? 누가의 직업이 뭐죠? 의사입니다. 의사인 누가가 특유의 그 관찰력으로 그리고 모든 의학적인 지식을 총동원해서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죠.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뛰어서서 걷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뛰어 들어갑니다. 또 거기에서도 성전 안에서도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마치 슬로우 모션을 보여주는 것처럼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흥분된 상태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발과 발목에 힘이 생기고 벌떡 일어나서 너무 좋아서 뛰기도 하고 걸어보기도 하고 또 뛰기도 하고 걸어보면서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 두 팔을 벌리고 주님을 찬송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유대인들은 다 아는 장면입니다. 수천 년 전 이사야가 이사야서 35장 6절에 이렇게 예언한 바가 있습니다. 메시아가 오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다 예언한 바가 있습니다. 그 예언의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인생길 가시다가 쓰러져 계신 분 계십니까? 아파하며 힘들어하며 그 자리에서 주저앉은 분 계십니까? 우리의 발을 사슴의 발처럼 새임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 거린이 회복이 되고 고침받고 처음으로 걸어간 곳, 뛰어간 곳이 어딥니까? 지금 어디로 가고 있죠? 성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8절에 보시니까 성전으로 들어가며 순식간에 그의 인생은 성전 밖에서 성전 안으로 전환이 됩니다. 성전 밖, 미문 앞에서 성전 안으로 들어갑니다. 성전 밖의 삶은 무기력했고 비참함으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성전 안으로 갔을 때 기쁨이 넘치고 평안이 넘치고 찬송이 입에서 끊이지 않습니다. 비록 가장 아름다워 보이고 가장 화려해 보였던 성전의 그 미문 앞이었지만 그 삶은 무기력했습니다. 하지만 변화된 이후에, 고침받은 이후에 그의 삶 가운데 무기력 찾아볼 수 있습니까?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에너지 넘치고 활력이 넘치고 기쁨과 평안이 넘칩니다. 성전 안에는 비록 은과 금은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했기 때문에 거린이 원하던 것은 비록 없었지만 거린에게 가장 필요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온전한 새 생명을 찾게 됩니다. 이 성전 안과 성전 밖의 변화는 창세기 1장에서 에덴 동산과 에덴 동산 밖의 모습 그대로 투영되고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인류를 창조하시고 보시기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에덴 동산을 지으셨습니다.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마음껏 느꼈던 그 낙원에서 우리가 살았습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면서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됩니다. 그리고 그 에덴 동산에서 추방이 됩니다. 마치 성전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던 거린처럼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쫓겨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에덴 동산이 지금 회복되고 있습니까? 어떻게 성전 밖에서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내가 추방당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저주를 받고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됩니다. 예수님께서 추방 대신 당하십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믿는 순간 우리는 다시 신낙원에서 복낙원으로, 추방당했던 에덴 동산에서 다시 회복이 됩니다. 성전 밖에서 성전 안으로 그의 운명이 바뀌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운명이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으로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습니다. 이 거린도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성전 밖에서 성전 안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그곳으로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실 때 그 옛날의 에덴 동산의 평안과 기쁨과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이 본문으로 작년 10월 25일에 큐티를 했습니다. 아마 우리 대학부 지체들도 동일한 본문으로 큐티를 같은 날 했을 것입니다. 제가 제 삶을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자문해봤습니다. 하나님, 제 삶이 요즘 참 무기력합니다. 힘듭니다. 제 삶이 뒤뚱뒤뚱 절룩절룩 거립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혹시 이 거린이 돈을 요구했던 것처럼, 은과 금을 요구했던 것처럼 그 헛된 유한재에 집중을 했을 때 그의 삶이 늘 무기력했던 것처럼 혹시 제가 한눈 팔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제가 다시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다시 제가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그때 나의 발과 내 영혼의 발목에 힘이 생기고 다시 걷고 다시 뛰고 다시 하나님을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 제가 다시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자, 큐티 노트에 그렇게 적었던 기억이 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에 왜 기쁨과 찬송이 사라집니까? 왜 근심과 걱정이 가득합니까? 혹시라도 거린이 추구하던 은과 금을 내가 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린이 원했던 돈, 거린이 원했던 그 무언가, 예수 그리스도 외에 어떤 다른 무언가가 내 삶을 회복시킬 것 같고 내 삶을 연명해 줄 것 같고 내 삶을 시원하게 해 줄 것 같은 그런 착각 속에 혹시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이 땅의 유한한 것들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유한재가 아니라 무한재 대신 무한한 생명의 근원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바라보시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인류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의 권능이 우리의 삶과 맞닿을 때에 우리는 무기력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성전 밖의 삶에서 성전 안의 삶으로 바뀔 수 없습니다. 바뀔 수 있습니다. 돈과 명예와 권력으로 얻을 수 없는 참된 기쁨을 하나님의 임재 가득한 성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암송하는 구절입니다.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암송하는 말씀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초대교회 당시 핍박과 환난 가운데 있던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아플 때마다, 쓰러질 때마다 뭘 바라보라고요? 문제를 바라보라고요? 그 문제를 해결해 줄 것 같은 돈을 바라보라고요? 백을 바라보라고요? 이 땅에 유한한 것들 바라보라고요? 아니요.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누구를?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흔들리던 믿음이 다시 세워집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온전해짐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3일교회에서 썸데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5월 20일 썸데이가 있습니다. 우리 1부에서 5부 예배 때는 우리 태신자를, 그날 초청할 태신자를 작정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우리 대학부에서도 썸데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제는 찾는 이를 찾아서. 멋있지 않습니까? 찾는 이를 찾아서 4월 7일에 오후 6시에 그 토요일 저녁에 체육관 빌려서 잔디 쫙 깔고 공연팀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맛있는 음식 준비하고. 찾는 이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무엇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까? 무엇이 내 삶을 윤택하게 할까? 라고 막 찾습니다, 사람들이. 사람들이 무언가를 갈구하고 원합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찾아가서 네가 원하는 것은 내가 줄 수 없지만 너에게 필요한 것 나는 줄 수 있어.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소개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얼마나 오랫동안 교회를 떠나 있는 일이 많은지 모릅니다. 한국교회 연약한 모습, 부족한 모습을 보고 실망해서 떠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저런 삶의 문제에 지쳐서 거린처럼 쓰러져 넘어져 무기력하게 있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 친구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우리 과 선배, 후배 중에 그런 사람 있을 수 있습니다. 알바하는 편의점 동료일 수도 있습니다. 미문처럼 화려한 곳에서 멋있게 살아가는 듯한 사람들, 우리 선배 후배 중에 동료들 중에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과 조금만 더 얘기해 보십시오. 그들의 내면 깊이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삶의 문제 때문에, 고단한 일생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하고 아파하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습니다. 목사님, 제 삶이 참 초라해서, 제 삶이 참 누추해서 전도하기 쉽지 않아요. 내가 본이 되지 못하고 내가 조금 잘 나가면, 예수 믿으면 나처럼 돼, 이렇게 좀 할 수 있는데 내 삶에 참 부족함들 투성이기 때문에 전도하기 힘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괜찮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보다 나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 따를 때 배와 그물을 다 버려둔 상태입니다. 근데 지금 선생님이 계시지 않아요. 완전한 백수 상태입니다. 취준생들입니다. 베드로와 요한 가진 거 하나도 없었습니다. 지금 거린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진짜 맞아요. 은도 없었고 금도 없었고 돈 한 푼 없었습니다. 권력도 없었습니다. 권세도 없었습니다. 가진 거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돈을 달라고 거린이 얘기하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4절에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 봐, 나를 봐. 이 넘치는 자신감, 가진 것 하나도 없는데 딱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이면 충분하다는 자신감. 권세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 이거 너에게 줄 수 있어. 그래서 내 얼굴을 바라보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셨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구원자임을 확신하십니까? 그거면 충분합니다. 그거면 충분합니다. 금과 은 나에게 없어도 예수님의 이름 소유하고 있다면 그 예수님을 소개하십시오. 그리고 베드로는 그 거린의 손을 잡습니다. 7절 보실까요?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그때 이 거린의 발과 발목에 힘이 생깁니다. 베드로는 그냥 말로만 일어나라고 말하지 않고 그의 손을 잡습니다. 그리고 일으켜 세웁니다. 으쌰하고 일으켜 세웁니다. 그때 그 거린은 일어나고 새로운 삶을 찾습니다. 토마스 워커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권능은 분명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이었지만 그 손은 베드로의 손이었다. 그 손은 사랑의 손이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오른손 잡아 일으켜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내가 사랑의 손을 내밀어야 할 지금 미문 앞에 쓰러져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우리의 가족입니까? 우리의 친척입니까? 우리의 친구입니까? 동료입니까? 아니면 지금도 거리에서 이 땅의 유한한 것들을 추구하며 달려가는 그들입니까? 주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손 내미기를 원하십니다. 은이 없어도 됩니다. 금이 없어도 됩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줄 수 있는 단 한 가지, 하지만 가장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줍시다. 그때 그들의 원데이가 썸데이로 변하는, 그들의 그 우연한 한 날이 놀라운 변화를 담고 있는 미래의 열쇠 썸데이가 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실 때 우리의 모든 것 대신 금과 은으로도 비교될 수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바라보며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 대신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류의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열쇠가 되십니다. 우리 고백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